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시편에는 죄를 회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이 시들을 참회시라고 합니다. 시편에는 참회시가 모두 7편이 있는데요, 오늘 시편 143편은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참회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표제가 다윗의 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시편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쓴 시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43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다윗의 고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2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주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종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누가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내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정체성을 알 때 비로소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례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메시아가 아닌가. 아,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우리랑은 너무나 구별된 부분이 많이 있다.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명확한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제일 크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온갖 그럴듯한 핑계들을 갖다 붙이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 안에 들어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 삶에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까지도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녀들을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 본성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 댑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성적인 정체성이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고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이 종처럼 살아가는 대신에 종이 주인의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종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우리 모두에 대한 정체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 정도로 봉사하면, 나만큼만 봉사하면, 이 정도 섬김이 있으면 의로운 삶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십일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온갖 경건생활을 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게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리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내 기준과 내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판하거나 돌을 던져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다윗이 한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요, 이런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업고 심령이 상하며 마음이 참담하다이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감정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힘이 듭니다. 주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제 기도에 응답을 좀 해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내 원수를 갚는 모든 일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누구나 다 마음이 이렇게 참담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근심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바닥에 따라 다 떨어진 것 같을 때, 아무도 도울 리가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바뀝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 갑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대로 바꿔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신대원을 다닐 때요, 이단들이랑 말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 다니냐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그러면 11조 하냐고, 한다 그래도 왜 하냐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랑 논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제가 그날 막 이렇게 얘기, 그분들이 두 분이 도망을 가셨으니까, 그냥 가버리셨으니까 아마 제가 이긴 게 맞겠죠. 예. 그리고 나서 제가 기쁜 마음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이단들이랑 말싸움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뀌더냐?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말싸움을 이겼는데 그 사람들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말싸움에서 졌다면 그 사람들은 더 확신을 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됐나요? 아버님이 저한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기도해야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하고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열왕기하서 19장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요,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죠. 히스기야는 왕이었는데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19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도다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문제 때문에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6장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왜 기도를 했습니까? 궁핍함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왜 기도를 합니까? 그 원수들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편안하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이 편안하면 점점 더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나 어려움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문제가 다가오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인가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삶,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문제 때문에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